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im he up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and trust in.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뒤에 길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세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여쭙게 하였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눈 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주어라.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본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한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요한이 여기까지 모든 예언자들과 모세의 율법서는 지금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쓰였다. 너희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믿는다면 요한이 이미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세리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이신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죄를 뉘우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성 싶으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네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로 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받아 짊어져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 너희 영혼이 편안히 쉴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치워주는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약한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잠언 제22장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기르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사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얼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사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고 또 그런 최선을 바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한 것만을 명령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자신이 친히 개입하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고 기도하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이 다시 사실적인 상황에서의 고백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된 이유와 1절에서 10절인데 다시 돌아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것 못지않게 존경과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생명을 얻게 해준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나머지 11절에서 13절의 부분에서 읽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걱정을 걱정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직접 나서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역시 바울이 바울인 것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1절인데 이미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에게 밀려 다시 아덴에까지 내려와 있지만 복음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자신들이 다시 가고 싶어 함에도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막혔고 그러면 못 간 것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2절 상반절인데 자신이 가지 못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예수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 우리 형제이고 바울과 다르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일꾼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는 이유를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2절 하반절인데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를 굳건하게, 즉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가 먼저이고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안팎으로 여러 환난을 당하는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결국 디모데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냅니다. 이미 앞에서도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라고 밝혔지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상반절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다라는 말은 흔들리다, 사이노, 개의 꼬리를 흔들다, 아침마다 비위를 맞추다 그런 말을 흔들리지 않게 메데이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확대되는데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게라는 말 자체는 개는 주인에게 좋다고 꼬리를 흔들지만 믿음 생활은 이런 형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3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도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절과 함께 이해하면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복음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어려움 중에도 흔들림이 없이 세우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대신으로 보낸 디모데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4절과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견디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생각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경우들이 있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하려는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역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환난이 믿음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시작부터 자신이 빌립보에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죄 많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한 경계를 미리 주었고 그러한 안타까운 예언도 그들에게 그렇게 된 것을 그들이 보고 아는 사실이라고 확인시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겹게 전하고 들은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귀한 일인데 그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한 사람이든지 받은 사람이든지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5절 상반절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가고자 하던 것을 사탄이 막아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 자신들이 떠나온 그곳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그 환난 중에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확인하려고 참다 못하여 역시 디모데로 하여금 확인케 하여 온전케 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참다 못하여를 반복하는데 1절 5절 그렇죠.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라는 점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다 못하여 보내고 알아보는 이유가 더 애절하고 건설적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잘 되기보다는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안타까움으로 끝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은 잃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믿음을 잃는 것은 곧 영혼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케 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내게 된 이유보다는 그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실적인 형편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오히려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염려보다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하고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는 오히려 바울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바울의 기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나머지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신비임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6절 상반절인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1장 3절에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6절 하반절에 라는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의 수식어가 항상 잘 생각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간절이가 너무나 애절할 정도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역시 바울 지지 않게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그렇게도 간절히 보고자 했던 것으로 서로의 사랑이 다르지 않았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의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신령한 사랑으로 그리워했음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간절함의 모든 상황이 어려운 바울에게 큰 위로, 즉 힘이 되었다는 고백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7절에 감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언제나 배척당하고 그러다 보니 생명의 복음을 전함에도 언제나 넉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염려하고 마음 썼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을 사모하고 있다는 간절한 소식은 바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소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39권을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서도 시가서와 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가서를 가르쳐 히브리 문학 혹은 시문학서라고 하는데요. 이 시문학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사를 말합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박자나 운율보다는 리듬에 있습니다. 이 특징이 시문학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73편 외에도 그와 비슷한 다른 여러 개의 시편도 다윗의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문학서 가운데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욥기에는 욥이라는 의인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욥의 친구들과 당사자인 욥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결국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구약 시편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영어로 삶, P-S-A-L-M,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찬송 가사에도 인용되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줄교 부르고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은 원래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한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가장 짧지만 성경의 맨 중간에 있는 장이고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고 잠언은 중년기 때, 전도서는 그의 말년에 썼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수 우리에게 익숙해서 생활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전도서에는 성경에서 가장 염세적인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을 때, 즉 어지러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이었고 일부는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때로는 상징과 비유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나무의 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관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지만 우리에게 어떤 책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의 사실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쓴 책에 어느 정도 역사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실린 대부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니느웨 성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9권의 선지서는 남방 유다 민족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네 개는 남방 유다 근방에 있는 이웃 나라에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나라들에게 만약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담은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는 유대민족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는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나라가 잠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의 저자 가운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연대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가장 아름다운 장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쓴 에가서라는 책 이름 자체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가 회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설교했으며 그 결과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서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스겔이 쓴 책은 매우 상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나중에 바벨론 정부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페르시아를 개역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는 성이 회개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처음에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성에 나훔 선지자를 다시 보내 죄를 회개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이번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을 향해 예언했는데 이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는데 그는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불신실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바냐와 미가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생활 초기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을 격려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해 강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유대인들의 헛된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말라기서로 그 끝을 맺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